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술작품은 아끼고 보존해야 할 유산입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곳에서 예술작품을 보관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도시 휴스턴도 이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과학기술이 예술작품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위대한 화가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캔버스, 즉 유화를 그릴 때 쓰는 천 위에 붓질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은 여러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미국 휴스턴 예술센터의 멜리사 가드너 씨 같은 복원 전문가는 그림이 오래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림에 손질을 가해 원래 상태대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I don't think of it so much as I'm adding myself to the painting.
그림을 복원할 때 내 작품을 창조한다는 생각보다는 원작자가 원하는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휴스턴 예술센터에서 복원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비 봄포드 씨는 그림을 복원할 때 과거 복원 작업에서 덧붙여졌다가 바래진 색을 제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복원 작업을 할 때는 바래지 않는 물감으로 손상된 부분만 아주 조심스레 덧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의 진품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현대 과학 기술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 유럽에 있는 한 집의 다락방에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몽마주르의 석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그림은 발견되자마자 곧 진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 측은 휴스턴 예술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고흐의 그림, 바위들과 새로 발견된 몽마주르의 석양을 비교해서 진품 논란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휴스턴 예술센터는 반 고흐 미술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교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들 그림의 비교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휴스턴 예술센터 데이비 봄포드 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고흐의 그림 바위들에서 표본을 떼 분석했고요. 반 고흐 미술관은 새로 발견된 그림 몽마주르의 석양으로 같은 작업을 했죠.
이들 그림의 비교 작업을 하는 데는 미국 라이스 대학의 돈 존슨 교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존슨 교수는 특별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림들의 캔버스 조직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두 그림이 같은 종류의 캔버스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은 예술작품 복원 전문가들이 작품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휴스턴 예술센터에는 그림 1700점 외에도 자주 손을 봐줘야 하는 조각이나 가구,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림 틀도 있습니다. 휴스턴 예술센터의 데이빗 봄포드 씨는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온도가 잘 조절되는 창고에 보관하는데 태풍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f these things are going to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위대한 작품들을 오래 보존하려면 많은 복원 전문가가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일이죠.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3억 7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지방과 소금 그리고 설탕이 든 서구형 식단을 즐기면서 당뇨병 환자 수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제2형 당뇨병을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생활방식 변화로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럽위원회가 지원하는 프리뷰라고 불리는 이 연구에는 무려 1,2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약 2,500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구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캐나다도 참여합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기획자로 코펜하겐 대학 영양운동 스포츠학부의 안네 라벤 교수는 대표적인 당뇨병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유전자는 당뇨병으로 제1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종류를 제2형 당뇨병으로 부르죠. 제2형 당뇨병은 보통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옛날에는 노인들이 제2형 당뇨병에 걸렸는데 요즘엔 아이나 청소년도 이 병에 걸립니다.
당뇨병은 인체가 혈당,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라벤 교수는 당뇨병이 특히 인슐린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 상황에선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이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인슐린이 혈당을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균에 자주 감염되거나 소변을 수시로 보고 갈증과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다. 또 신경에 통증이 오거나 사지가 마비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눈이 멀고 신체를 절단해야 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벤 교수는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나 과체중하고 관계가 있는 제2형 당뇨병이 심각한데요. 우린 제2형 당뇨병을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비롯되는 당뇨병으로 부르는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2형 당뇨병을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생활방식 변화로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 즉 프리뷰 연구는 두 가지 다른 식이요법의 효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유럽연합회원국들이 권고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섬유질을 적당하게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다른 방법은 디오게네스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식이요법은 6개월에 걸친 연구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6가지 다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안네 라벤 교수는 이 방법이 체중을 줄인 뒤에 다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오게네스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고단백질을 섭취하면 줄인 체중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열량이 적은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면 대부분 살을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이요법을 마친 다음엔 대개 살이 다시 붙죠. 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유럽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계획 프리뷰는 운동요법뿐만 아니라 수면과 정신적인 압박감, 즉 스트레스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합니다. 3년 동안 진행될 프리뷰에는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는 17만 명의 인구학적 정보도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네, 잠깐 과학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들으신 기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비만이나 과체중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제1형 당뇨병, 2번 제2형 당뇨병, 3번 임신 당뇨병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자, 정답은 프로그램 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생활 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뱃살을 빼는데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뱃살 빼기와 식이섬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식이섬유라고 해서 다 뱃살 빼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뱃살 빼기에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리처럼 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사과, 바나나, 키위 같은 과일과 양상추, 오이, 당근, 무 등 채소, 그리고 다시마와 김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나물은 뱃살 빼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나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진 뱃살을 빼려면 나물보다는 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하루 10g 이상 먹으면 좋다는데요. 이 정도라면 작은 사과로 두 알, 완두콩은 한 컵, 강낭콩은 반 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뱃살 빼기와 식이섬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잠깐 과학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2번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제2형 당뇨병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지만 식이요법과 건전한 생활습관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